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사무 형제라고 합니다. 이곳에 서니까 많이 떨리네요. 먼저 간증하신 선배님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1979년도에 그 충청남도 서산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에 인천으로 이사 와서 쭉 인천에서만 살다가 3년 전에 서울로 이사해서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37살이고요. 14살 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 23년 동안 이렇게 구원받은 신자로서 살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를 많이 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너무 많은 이렇게 피해를 끼친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간증이 너무 좀 창피한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은 좀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런 실패한 사람을 이렇게 실패한 또 간증을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라. 왜냐면 보통 다 이렇게 못난 사람들은 다 숨기고 잘난 사람들만 앞에 내세우잖아요. 일반 세상 그 어떤 조직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곳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어려움 겪는 것들이 많은데 뭐 저를 이렇게 동정해 달라고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또 과거에 제가 조금 잘 나갈 때 그때를 또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 다 이렇게 집에 귀한 자녀분들 있잖아요. 또 귀한 그 손자, 손녀분들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귀한 자녀들, 손자, 손녀분들 저처럼 이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키우시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정말 일단 외적인 환경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훌륭한 부모님이셨고요. 그다음에 전 집에서 정말 귀한 아들이었고, 또 집안 전체에서 굉장히 또 장손이어가지고 뭐 일가친척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귀한 이렇게 대우를 많이 받았고요. 또 집이 이렇게 뭐 아주 이렇게 부자였던 건 아닌데, 제 주변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친척분들 중에 뭐 생활보호 대상자분도 있고, 또 제가 일부러 그런 친구들만 사귄 건 아닌데 제 친한 친구들이 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리 집은 정말 잘 사는구나. 왜냐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집보다 잘 사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있었고.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좀 남들하고 달랐던 게 굉장히 좀 자립심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좀 하고 싶었던 게그 공부 말고 좀 이렇게 그내 손으로 뭔가 좀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그 어머니 하시는 그 집안일도 좀 돕고 싶고, 또 집이 뭐 이사를 한다 그러면은 뭐 이삿짐도 같이 좀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 초등학교 때그 신문을 돌린 친구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만 15세가 돼야지만 일을 할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 보면서 나도 좀 저런 거에서 조금 이렇게 그내 손으로 스스로 돈을 버는 그런 그런 만족감을 좀 느끼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거는 다들 그못 사는 집 애들이 하는 거고, 너는 이렇게 잘 사는 집 애니까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너는 오직 공부만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선생님 중에 그 과학을 가르치셨던 이명복 선생님이라는 여자 선생님 계셨는데, 그분께서 저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그 CCC에서 나온 사형리 책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조그만 책자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저는 정말 그몇 구절 안 되는 그 구절을 가지고 정말 그 내가 정말 죄인 있구나, 그런 확신이 바로 들었고,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그런 확신도 들었고, 그때가 1992년 10월 11일 아니면 12일 둘 중에 하루인데,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구원받고 나서 처음 간 예배가 수요 저녁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 당시로서는 이제, 금방 이제 아버지도 전도하고, 동생들도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게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지금 23년째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한테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한 달 동안은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이제는, 이제 14살이고, 아직 이제 살아갈 날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또,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갑자기 무슨 뭐 교통사고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는 언제 죽든지 간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근데, 문제 제가 아직 14살밖에 안 됐잖아요. 살 날이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원은 받았지만, 그 현실은 일단 그대로니까,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그 당시에 제 가장 큰 고민이,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2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 여자친구하고 결혼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드라마를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갔던 게,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하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지. 왜 연애하다 헤어지나? 그게 정말 그 초등학생 몰려서 이해가 안 갔는데, 저는 그 여자친구, 저는 그래서 소원이 정말 딱 한 명의 여자하고만 연애를 해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애도 많이 낳고, 저는 뭐 공부 잘하고 출산한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교회 같이 가자고 아무래도 듣질 않는 거예요. 중학생이 뭐 바쁜 일도 없는데,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하여튼 교회는 절대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을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1년 만에 이제 그냥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은 정말 그 믿음 좋은 그 자매를 하나님이 금방 주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은 그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마다 우리 그 중고등부에 80%가 여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굳이 왜 내가 교회 바깥에 있는 여자친구랑 사귀면서 이렇게 종교 간의 그런 신앙 간의 갈등을 겪고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그 다녔던 교회가 굉장히 그런, 여기 그 정진철 형제님, 그 다음에 강화영 자매님하고 같은 그때 교회였는데, 물론 뭐 그때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요. 그 교회가 굉장히 그 기복신앙이 굉장히 심한 교회였어요. 그거는 그 교회를 딱 10년 다녔는데, 10년 동안 들은 메시지가 딱 한 개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자녀가 성공하고, 뭐 좋은 사람 만나고 돈 많이 벌게 되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입장에서 이렇게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생각만큼 이렇게 잘 되지가 않고 또한 이렇게 부모님하고 계속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됐어요. 그 갈등 겪게 된 이유는 이제 제가 학교 가기가 싫었거든요. 그럼 나 혼자 검정고시 쳐가지고 금방 대학 갈 수가 있는데 왜 중고등학교 6년을 다녀야 되나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 5년 정도만 늦게 태어났으면은 그 한 신문에 보면은 뭐 15살에 대학 들어갔다 막 그런 게 신문에 많이 나오던데 저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도저히 이해 못하시고 선생님도 이해를 못하시고 굉장히 조금 갈등이 많았고. 또 저는 이렇게 제일 좋아했던 게 수학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이렇게 수학에 재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난 당연히 그 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갈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님이 좀 문과 쪽으로 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어머님 뜻에 따라서 이제 그 일반 고등학교를 가고 이렇게 문과 쪽으로 왔는데 사실 저도 모르고 또 우리 부모님도 몰랐던 게 제가 좀 성격이 되게 좀 이상한 성격이어가지고 일단은 부모님 뜻을 뜻대로 이제 따른 다음에 그걸 두고두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런 사람인 줄. 그 한 20년을 원망했어요. 그거를 두고서. 그러니까 부모님 지금 하신 말씀이 남들처럼 그냥 부모님 뭐라고 하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너는 왜 그 부모님 뜻을 따른 다음에 그걸 두고두고 그렇게 원망을 하느냐. 고등학교 때 가서, 고등학교 가니까 뭐 공부라고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부 열심히 했고, 그래서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어요. 근데 하나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던 게 내가 가고 싶은 그 학교를 못 갔고, 또 인생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 또 부모님은 계속 이렇게 갈등이 계속 있었고, 또 가장 큰 이유는 여자친구가 안 생겨가지고. 그래서 되게 그 우울하고, 그때 막 자살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참 희한한 게, 그 애가 공부를 잘하면은 그 모든 게 다 그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공부를 잘하는 애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때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그때 그걸 고쳤으면은 좀 제 20대가 훨씬 좋아졌을 텐데, 그때 그걸 아무도 그냥 공부 잘하니까 그냥 다들 아 정말 좋다 좋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실 그 문제도 이제 20대 때 이제 이렇게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교생들이 다 저한테 관심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번 모의고사 몇 점 맞았을까, 뭐 이번엔 전국 몇 등 했을까, 학교 명예를 좀 빛낼 수 있을까. 제 점수에는 모든 온 그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과 전교생과 관심을 가졌지만 제 마음속에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거는 아무도 그렇게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조금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누구한테도 그 털어놓지 못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계속 1등을 하는데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내 친구들이 분명히 제 학교 다닐 때 계속 1등하던 애인데 사회 나가서 별볼 얻게 됐다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그런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한테 얘기하지 못했어요. 창피해서.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또 그 대학 진학 문제 때문에 그 고3 때 이제 어느 대학을 지원할까 그것 때문에 또 부모님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었고 근데 지금 잘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해라, 그렇게 뭔가 어드바이스를 하고 조언을 해주는 게 싫었던 게 아니라, 저는 뭔가 좀 부모님하고 의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럼 뭐, 이 학교에 가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또 나에게는 뭐가 맞는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이렇게 의논을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거 해라. 아니면은, 이렇게 이 길로 가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거를 이제 대화하고 생각을 하시니까 아 저는 이렇게 대화하기가 싫었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고3 때 이제 갔던 대학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재수를 하게 됐는데 재수해서 또 수능을 쳤는데 그 또 이제 그 정시 지원을 해가지고 대학교를 여러 군데 붙으면은 또 그 여러 군데 대학 중에 어느 가 그래서 갈 거, 제가 또 부모님하고 갈등 생길까봐, 특차에서 굉장히 그 안정 지원을 해가지고 정말 100% 붙을 만한 과로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특차 때는 조금 약간 상향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갔기, 물론 제가 선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부모님에 의한 그런 영향 때문에 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도 많았고, 또 저는 그 과가 그런 줄 몰랐는데 가보니까는 또 90%가 여학생인 과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못 사귀고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못 사귀고 그냥 친구도 못 사귀고 그냥 아웃사이더로만 그렇게 대학생활을 했고 또 문과 쪽으로 가니까 도저히 이건 그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업이 그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인문학과 수업은 다 모든 수업에 그 절대 그 전제 조건이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거든요. 나는 절대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아, 그런 것도 그 수학 쪽으로 갔으면 그런 신화하고 부딪힐 일이 없을 텐데, 괜히 이렇게 문과 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적성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힘들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이제 한 학기만 다니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도 가려고 하니까 또 뭐 그때 IMF대여가지고 막 오래 기다려도 된다고 해가지고 해병대를 갔는데, 군대 가면 좀 이렇게 그런 그 고민이 좀 덜하고 좀 그럴 줄 알았는데, 군대 가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남들은 다 이렇게 여자친구가 다 이렇게 면회 오고 그러는데 나는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 NTM이라는 이제 선교단체를 찾아가게 됐는데요. 거기 가서 처음으로 그, 아,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제 장로교였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에 가서 처음으로 그 침례교 신학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세대주의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 또 사본학에 대해서도 배우게 됐고, 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킹제임스 성경이 뭐 말씀 보좌학에서 나온 성경도 있고, 그 정동수 교수님이란 분이 번역한 성경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됐고요. 그래서, 아, 그때는 정말 그, 아, 정말 저한테 정말 신세계였어요. 그 선교단체가. 너무나 한 번도 못 들었던 걸 많이 듣고, 또 그 학교는 정말 저한테 재미없는 곳이었는데, 정말 학교에서는 정말 최소한의 수업만 듣고 나머지 시간 다 이제 선교단체에 가서 보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저도 이제 뭐 그 해외 선교사가 돼서 뭐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역을 하겠다 이제 그런 결심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또 거기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그 성화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정말 그 노력을 하라고 해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 정말 그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수록 더 이렇게 막 더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 깨달은 바로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는 게 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성경 해석을 배웠던 거였어요. 그래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정신병이 생기는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학교에서, 그때 이제 그 기숙사에 있었는데, 학교는 이제 서울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남들은 참 그 좋아하고 되게 부러워하는 학교였는데, 저는 정말 그 학교가 정말 싫었고, 그, 이게 기숙사에 새벽에 이제 일찍 잠이 안 와서 나왔는데, 그 벤치에 어떤 그 캠퍼스 커플이 둘이 이렇게 조금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걸 보고서 너무 어떤, 너무 좀 이렇게, 그럼 정말 그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바로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휴학을 하고 이제 집에만 있었고요. 그렇게, 제가 15살에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지금 아내를 만난 게 32살인데, 17년 동안 그 13명의 자매한테 제가 이제 사귀자고 했다 거절당하고서, 그 이제 13번을 그렇게 그 우울증과 또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하다가, 근데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들. 너는 서울대 다니는 부잣집 아들인데 뭐가 고민이냐. 다들 그러고, 또 목사님들하고도 많이 상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분들이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해도 이렇게 소용이 없었던 게, 그분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학교를 휴학하고 집에서 노는 거는 부모님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재산만 믿고 저렇게 노는 것이다. 그렇게 이미 결론을 내리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분들 귀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 제가 좀 이 이야기를 밝히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TV 프로에서 어떤 그 20대 어떤 아가씨하고 이제 그 어머니 되시는 한 40, 50대 되는 어머니가 나왔는데 그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딸이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그 고민을 엄마한테 털어놓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 엄마는 딸이 가진 모든 문제는 다 내가 이혼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딱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딸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걸 못 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만 겪는 문제는 아니구나. 이게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비슷한 일을 겪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한 서른 살쯤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기를 뭐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최소한의 그런 그 MDB 학위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 이제 그 대전 침례신학대학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어떤 침례교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계속 지금 장로교만 다녔기 때문에 또 그런 뭐 침례교 역사에 대한 책도 있고 또 그 우리나라의 그 침례교를 이렇게 처음 이제 전파해 주신 그 페닉 선교사님의 그 전기도 읽고 했었기 때문에 정말 침례교에 가면은 장로교하고 뭔가 다르게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좀 학교가 너무 좀 실망스러웠고 그냥 그 기독교 침례 교단은 너무나 그런 게 은사주의 쪽으로 갔고 또 물론 그 교단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 계신데 그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어떻게 시골 구석에 가서 목회하고 계시고 그 신학교나 좀 교단을 이렇게 그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은 다 그런 은사주의 쪽이어가지고 좀 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고 특히 그 1학년 1학기 때 그 신학 개론 수업을 듣는데,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수업하다 말고 가끔씩 이제 그 여러분도 그, 방언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이빨이 그 금이빨로 바꿔야 된다고. 그니까는 그 무슨 부흥회도 아니고 이렇게 신학교 수업에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신 거 보고 되게 놀랬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2학기 때 이제 그 교수님은 이제 그 야간으로 가시고, 이제 야간 교수님이 이제 2학기 때 이제 그 신약학 그 수업에 오셨는데, 그분 성함이 이제 그 장동수 교수님이었어요. 정동수 교수님이 아니고 장동수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은 되게 참 그 1학기 교수님하고 다르게 굉장히 좀 외모부터가 굉장히 학자적인 그런 외모로 가셨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있고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신앙과 그 이제 학교에서 말하는 그런 주류 신학을 이렇게 잘 조화시키려고 이렇게 굉장히 그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좋게 평가하면 굉장히 그런 신학과 그 신앙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분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왜 굳이 저 그런 기존 신학을 갖다가 붙잡고 계시면서 저렇게 힘든 신앙생활 하실까? 그냥 저걸 그냥 버리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또 그분이 좀 이렇게 그 사본학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그 사본학에 대한 이제 그 수업도 들었는데 그 저는 그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런 그 선교단체에서 사본학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었는데, 그냥 그 주류 사본학은 그 어떤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전제 조건. 그 이제 그 사본학 책 맨 앞에 보면은 그 전제 조건이 이게 무조건 그런 그 현대 그 사본들이 맞다. 그게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그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 결론이 제일 앞장에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올바른 학문도 아니고 올바른 게임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세뇌시키기 위한 그런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그 전도사를 했는데 그 이제 고등부 전도사를 계속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느 날은 갑자기 이제 그 교회가 한 부목사님 한 2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였는데요. 계속 이제 저는 이제 고등부 담당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 뭐 청년부, 뭐 중고등부, 이렇게 초등부 이렇게 그 교육부 목사님들하고만 어울렸고 그 일반 교구 담당하시는 목사님하고는 전혀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눌 그 기억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그 교구 담당하시는 부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장로교의 출신인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침신대학교에 왔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교회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침례교회가 옳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고 그래서 그래서 조금 뭐 생각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약간 혼란스럽다고 했더니 이제 그 부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본인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그분은 이제 이미 지금 뭐 처자식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처자식 때문에 자기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고 근데 그 김 전도사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그게 떠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그분 때문에 떠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1년 만에 그 학교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데 물론 많은 걸 배웠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그 32살에 그렇게 그 꿈에도 그리던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근데 결혼을 하기 전에 좀 결혼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전 당연히 결혼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그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결혼해서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그 신혼여행만 갔다 오면은 그 아기가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결혼한 것만큼이나 또 아기 갖는 게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이렇게 쉽게 결혼하고 쉽게 아기도 낳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게 가장 힘든 문제였고 그래서 사실 처음엔 굉장히 많이 두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17년을 남들은 다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그 생활 가지고 17년을 괴롭게 살았는데 나머지 인생을 또 왜 남들은 다 애기가 생기는데 나만 애기가 안 생길까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이렇게 괴로웠는데 그게 결국에는 좀 이제 신앙으로 극복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한 2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제 좀 그 부모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하셨던 것들 또 제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안 되면서 갑자기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됐고 지금 빚이 한 3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런 걸 못 견딜 줄 알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또 견디게 됐고요. 그 당시에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 어떤 분이 한 그 40대 그 초반의 여자분이었는데 남편이 있고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남편이 교통사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이제 상대방 과실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험금을 한 10억 정도를 받았는데 그걸 이제 뭐 투자하다가 이게 그게 되게 잘 됐고, 그래서 이제 잘 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도 다 돈을 다 이렇게 몰아줘가지고 굉장히 크게 투자하다가 그게 다 실패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결국 이렇게 자살 시도를 몇 번 했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그걸 막 그 막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그 자살로 생을 마감하신 분을 봤는데 그런 분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게 없어져도 저는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세상에서 성공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더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겠다. 또 성경에도 보면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한 영혼이 그 몇십억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고 또 그 천국과 지옥을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그 왜 내가 그 구원이라는 게 30살에 받아도 되고 40살에 받아도 천국 가는 건데 나는 왜 그 14살 그 어린 나이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됐나 고민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는 가장 그래도 그 나한테 마지막 희망이 되는 건 신앙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가졌던 그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 저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게 욥기였어요. 그냥 우리 부모님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모님 재산이 이렇게 욥처럼 어느 한순간에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 너무 읽기가 두려웠어요, 교회에 가서. 근데 그런 두려움, 또 아기가 안 생기면 도대체 세상을 무슨 낙으로 살까. 아, 저는 물론 뭐 직접적으로 기도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전 아기가 안 생기면 저는 세상 못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마음이 강해서 그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난을 주시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을 주셔가지고 가난을 익숙하게 하셔야지, 34살까지 이렇게 부유하게 살게 하다가 34살에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면은 저는 그걸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교 다닐 때 맨날 이렇게 전교 1등 하다가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은 남들이 뭐라고 그런 시선들을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저는 최소한 이런 환경은 주셔야 제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고 또 그래야 남들한테도 뭔가 본이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아 정말 하나님한테 무조건 항복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뭔가 못하겠다, 못 살겠다 그런 얘기하지 않고 어떤 환경을 주셔도 버텨보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계속 그 왜라는 질문을 계속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그 이런 환경에서 내 자신이 망가지는 걸 하나님도 아실 텐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이런 걸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뭐 무슨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 잘못된 길로 못 가도록 이렇게 막아주시는데 왜 나는 내가 잘못된 선택할 때 그냥 다 놔두실까? 그 왜라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하고 살아야겠다.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가. 물론 제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은 것들이 지금 이제 할 수 없고 제한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남들을 도우면서 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3년을 그렇게 구원받고 살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삶이. 그래서 그 삶을 정말 그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그 남들에게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그래서 우선은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남들에게 잘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고, 저는 그 롤모델로 삼고 싶은 분이 그 김재욱 형제님이에요. 그 어려운 내용들을 본인이 이제 잘 소화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쉽게 풀어주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10대, 20대 때 굉장히 그 찾고 헤맸던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어른 한 분을 헤맸거든요. 정말 나에게 올바른, 정말 성경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 그래서 아, 나는 정말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정말 훌륭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어른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잘 지켜나가고자 지금 이렇게 소망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못난 자식 둔 우리 부모님하고 또 못난 남편을 둔 저희 아내한테 정말 그냥 죄송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교회에 또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돕지 못하고 일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그 따뜻하게 대해주신 그 우리 서울 지역 또 7080 모임 또 특별히 개인적으로 되게 교제 많이 하셨던 우리 김학범 현장님 이렇게 그리고 정말 저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정동수 목사님 또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